말씀드린 대로 한 두어 달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제가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난주에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양심, 그 양심이 동굴에 거할 때 그 양심과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해서 왕궁에 거할 때 그 양심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일이 잘 되고 정말 성공해서 이렇게 모든 것에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양심이 무너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이 무너져서 가늠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위선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가 될 때 그의 그 무뎌진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뎌진 양심, 어느 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그 양심, 그런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일을 그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아내, 아니면 남편, 부모나 자식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소리를 하고 진실한 그런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의 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 주 있다 또 오고 또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이게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의 참된 그런 그 신약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부대끼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한 충고, 그렇죠, 쓴소리, 정말 저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의 어려운 점을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이 있어야 진정한 신약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경우는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다가 결국은 양심이 이게 무뎌지는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양심이나 감정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되고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집안에서 잘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가 또 어떤 자식을 특별히 편애해서 그래서 생기는 이런 일들도 있고, 누가 봐도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양심과 감정에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집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의견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짓눌림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인에 의해 상처받은 감정과 양심을 회복하는 길, 내가 아니라 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수치감과 그 다음에 이 죄책감과 어떤 강박관념과 이런 것들이 주로 다른 사람들에서 이루어진 거,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 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삶이 망가지고 양심 그 다음에 감정이 이제 상처 입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루처 목사님이 지어놓은 그 책,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사무엘기하 11장 12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13장을 읽었어요. 여기에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는 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좀 길지만 오늘 20절까지 이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니까 다윗도 많은 그런 그 부인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과 이제 딸들이 이제 출산이 됐는데 큰 아들은 사무엘기하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출신의 아히노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게 큰 아들 암논입니다. 암논.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유명한 압살롬이 나오는데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저 북부 시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 그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달메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딸이 마아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마아가가 압살롬과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다말을 이제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면 압살롬처럼 미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암논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미남 미녀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 마아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돼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이 다 미남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다윗의 그 범죄가 이제 끝난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이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압살롬의 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압살롬의 형이 지금 암논인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짝사랑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상사병이 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 여인만 생각을 하면. 근데 자기 이복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3절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성경에 간교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고 하는 그 말은 창세기 그 3장 가서 보면 뱀을 간교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간교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몸이 야위어가냐. 그랬더니 암논이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내 누이 다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요나답이 내가 왕자인데 더구나 큰아들이니 내 아버지가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병든 척하고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오거든 다말이 와서 좀 빵을 만들어서 내가 먹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아마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암논이 병든 척하고 그리고 지금 누워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뭐 봐서는 큰아들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나타나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솔로몬이 왕으로 정해지질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 지금 암논인데 암논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왜 그러냐 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 누이 좀 다말이 와서 빵을 만들어 갖고 나한테 먹게 그렇게 해주면 제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다말이 이제 오게 되고 빵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수프도 만드는 것 같아요. 수프도. 그래서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놨다 그랬어요. 이제 뭐 만들었으니 당신이 드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오빠가 들라고 그것까지 내가 먹여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 침실로 데려다가 강제로 욕보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아주 더 추악한 내용이 또 나오죠. 15절에 이렇게 강제로 추행을 벌인 이후에 이 여인을 미워하는데 그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그 미움이 더 커갖고 어떻게 했다가 그냥 내쫓았다는 거 종을 사용해갖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쫓으니까 19절에 다말이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면서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그 슬픈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압살롬이 묻습니다. 그렇게 다 물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일인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처량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 데솔리트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황무지란 뜻이에요. 그냥 황무지 상태가 됐다,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그 이후에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아마 평생 동안 처량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아들 암논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바로 그 전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 뭐 살인 해가 그냥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자,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 오늘 다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거 읽었을 때 다말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잘못한 건 그냥 어머니가 예뻐서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다말이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잘못이 암논이라고 하는 어떻게 자기 누이와 같이 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 악한 생각을 한 이 암논, 그 암논 옆에 붙어서 뱀처럼 간교하게 이런 그 조언을 줬던 이 요나답이라는 그런 친구,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불성실한 이런 교육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비극의 최종 희생자로 다말이 처량하게 평생을 이렇게 오빠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사기 11장에 12장에 가서 보면 입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관이 나옵니다. 예, 입다라고 한 재판관. 내가 다 이기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뭐 이거를 하여튼 간에 희생물로 드리겠다 했는데 그래서 누가 나와요? 아, 전쟁에서 들어오니까 입다의 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서 자기 입에서 나간 그 맹세를 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걸 취소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입다의 딸이 평생 동안 처녀로 평생 동안 처녀로 그 당시에는 처녀로 지낸다는 게 커다란 수치였어요. 이건 아버지가 맹세를 잘못해갖고 그래갖고 이 여인이 평생토록 이렇게 처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책감 아니면 수치를 지니고 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의 경우에는 아니면 입다의 딸의 경우에는 이 죄책감과 그 다음에 수치의 대부분이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생긴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인간 세상에 비일비재하다. 우리 교인들 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인 루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대한 집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갔는데 어떤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바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년아. 그런 것도 몰라.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들 뭐 딸이고 놓고는 그냥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데서도 이 새끼야 이년아 뭐 나가 죽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 그러면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이 아이를 어떻게나 쥐잡듯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루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신문에 보면은 정말 가정폭력, 학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나라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 많은 아내들이 아이들이 남편에게 매를 맞고 또 요즘은 남편도 매를 맞는다 그러죠. 아내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사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또 태어났더니 어떤 경우엔 부모가 마약 중독자예요. 코로나에 중독된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요즘에는 동성애자도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동성애자에게 입양이 된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엄마도 남자, 아버지도 남자 이런 가정에서 지금 아이가 자란다고 생각하면 이 받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세상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선하게 무언가를 의도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서 양심과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그 콘서트가 있으니 나하고 좀 같이 콘서트장에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 청에 못 이겨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자는 이제 살게 되고. 루처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 그 여자가 13년 동안이나 거의 매일같이 남편의 무덤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감이 크고 미안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래서 루처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그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이 좋은 의도로 한 그 일로 인해 그 생긴 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평생토록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딸을 둔 엄마가 있어요. 건널목 건너려고 이렇게 하는데 딸이 와갖고 엄마 제가 좀 건널게요, 차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무심코 이렇게 살펴보더니 차가 안 오니까 건너라 그랬는데 건너는 그 순간에 차가 튀어나와서 그래서 딸이 죽는 이런 거를 목격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선한 의도로 딸이 부탁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 딸이 죽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와 같은 그 죄책감과 수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고 가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을 극복하는 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로 인해 평생토록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하다가 악한 일이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 태어난 그런 환경 때문에 평생토록 부끄러움을 당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런 데서 평생토록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양심이나 감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을, 많은 경우 자존감을 상실해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사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돼서 이게 충동이 심해지면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크고 이러면은 그러면 자존감을 잃게 돼요. 루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 학대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걸 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학대를 받고 자라고 나서는 학대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몇십 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면서 나는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학대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학대를 받게 되고 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거를 80평생을 살고 많은 이런 그 상담자들을 만나본 결과 루처가 내린 그런 그 결론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 학대를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대를 가하는 그 당사자는 아주 교묘하게 상대를 다룬다는 거예요. 아내를 막 때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나쁜 아내가 아니면 내가 왜 때리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뭐 열 번 듣고 막 들으면은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매 맞고 학대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일, 이렇게 매 맞고 이런 일을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아주 당신 가족을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되는 거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당신, 이런 식으로 막 위협을 해갖고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핵심 목적은 뭐냐.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 양심에 큰 상처를 입은 이런 사람들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영원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삶, 이 삶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강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강박감. 이런 일로 이제 상처를 받으면 강박감을 갖는데, 이렇게 이제 강박감을 갖다 보면 어떤 사람들 뭐 하루에도 그냥 여러 차례 비누로 그냥 손을 팍팍 문지르고,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목욕을 몇 차례씩이라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내가 깨끗하게 씻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손 닦고 목욕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학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러면서 아픔을 스스로 자초하고 하는 그런 일. 왜 그러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되고 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특별히 이 학대받는 당사자가 완전주의자인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만족감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도 불행한 그런 삶을 이어가는 이런 사례를 루처 목사님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것이 결국 강박감으로 이제 강박감으로 작용을 하면, 그러면 심하게 되면 편집증이 나타나게 된다. 영어로 편집증은 패라노이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편집증은 다른 말로는 과대망상증이에요. 망상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편집증, 뭔가 말 그대로 한 군데로 집중을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상한 이런 아이디어, 자기에게만 맞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원수로,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그리고선 자기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평생토록 위선과 이런 가식의 가면을 쓰고 사는 이런 불쌍한 그런 인생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와 여러분이 양심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이것이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인생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구원이 돼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이와 같은 덫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본인이 기쁘게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과 같은 경우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온 비극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19절 그다음 20절 가서 보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평생을 처량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런 그 비극적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자, 시편, 아, 이사야서 61편을, 1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구원받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진짜 친족 아브라함의 씨 그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구원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이 됐는데, 참으로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다 하고 이제 설명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이 되는데,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화해 주되 곧 그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지금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죄 대신에 뭐를 주냐, 그 전에 갈았던 그 다말의 그 아름다움 이거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애곡 대신에 펑펑 울고 그러고 집에 가서 평생 동안 철행하게 지냈는데, 이와 같은 애곡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서 애곡을 하든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으며 너희 스스로 그들의 영광을 자랑하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 됐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이런 백성이 돼서, 그 결과 이제 10절 가서 보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뻐하고 나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수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본인이 욕심에 빠져갖고 이렇게 해서 그 수치감에 빠지는 그와 같은 수치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 때문에 이루어진 수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이와 같은 죄책감, 수치, 아버지, 어머니 뭐 등등의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과거의 나쁜 일들 때문에 내게 생겨난 이와 같은 수치, 죄책감,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회개, 그걸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됐다고 하는 이런 그 설교 말씀을 이제 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 이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개독입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또 죄 짓고 죄는 게 아니냐, 이래서 개독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올렸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책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를 덮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처량하게 사는 것으로 되질 않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대신 속죄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책감을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제거해 주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죄들의 용서는 나로 인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살인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올바로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면 사람들에게서는 용서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다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 이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가 홍수와 같이 우리 양심에 밀려 들어오며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거, 이걸 오늘 아침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기독교 개독이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한 이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오늘 설교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듣고 뭐 댓글을 쓰든 어찌됐든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 사람 역시 자기가 죄인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냐 적게 짓느냐에 따라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핵심 근본이 되는 그 원인을 치료해 주는 거지 거기서 나온 가지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인인 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 죄책감, 부끄러운 과거, 아픈 과거,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라고 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히브리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다 벗겨진 채로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2절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 다시 하나님 왕조 오른편에 가는 그런 기쁨, 자기에게 복음 사역으로 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로 이런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은 수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한다는 말이 뭐냐?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고난, 그렇죠? 이 수치스러운 일, 저주스러운 이런 일을 하찮은 그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비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와 아픈 과거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기쁨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저주와, 그렇죠,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멸시천대 이런 것들 얼마나 사람으로서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수치,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던 그 과거의 악몽 이런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나를 억누른 이와 같은 아픔과 과거의 이와 같은 악몽이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모범을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간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게 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냥 완전히 불행하다,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그냥 불행이 철철 넘친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될 이와 같은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교육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아이들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나보다는 더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그런 데서 벗어나고 내 아이들에게 행복한 그런 삶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나보다는 더 아이들이 더 잘 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보다는 아이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됐잖아요. 이와 같은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악몽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멸시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강박관념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고개를 들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과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그거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그 아팠던 과거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이 사슬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울 수도 있지만 한번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게 돼야 돼요. 내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옛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악한 일들 행한 그런 사람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과 화해하며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학대한 경우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악을 행한 그 당사자가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화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려면 사람들 앞에서는 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다 죽어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루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여인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런 기차를 타고, 미국은 워낙 땅이 넓잖아요, 다른 주로 이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어머니가 있는 그 산소, 그 산소가 있는 그 도시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산소 앞에 가서 자기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거, 분노, 수치를 쏟아냈습니다. 이 여인의 어머니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 감수성 많은 그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치감과 좌절을 겪으면서 그런 불행한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구원 받고 나서 목사로부터 이런 그 설교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머니 산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겪은 이 모든 수치와 아픔을 이제 아버지 앞에 놓고 갑니다. 어머니는 죽었으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 앞에 이제 놓고 갑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날 이제 산소를 떠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과거의 악몽, 특히 타인으로 인한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하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살아있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죄책감과 내 아픈 과거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져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셨다고 말씀하니 제가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는 떠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날 당장의 모든 것이 그 여인에게서 떠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동안에 그 과거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과 했던 것 같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죄책감과 과거의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고 가셨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루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이렇게 땅을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떨 때 우리나라 말로 재수가 좋으면은 만 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 원짜리 지폐가. 그 만 원짜리 지폐에 뭐 물도 묻고 흙도 다 묻고 그래가지고 지저분을 합니다. 근데 그 지저분한 만 원짜리나 정부에서 금방 조폐공사에서 만든 만원짜리, 빳빳한 만원짜리나 여러분 값어치는 얼마예요? 만원이에요. 똑같아요. 둘 다 만원의 값어치가, 하나는 지저분한 만원이고 하나는 빳빳한 그런 만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나 때문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강박관념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심하면 편집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어때요? 더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전혀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오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보니까 나이는 의인들을 부르러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 과거의 아픔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수치 가운데 빠져있고 편집증에 빠져있고 남을 의심하는 데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모든 것들 치유를 받아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루처가 이제 한 간증을 이제 이 안에 적어놨어요. 자기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절친한 그런 그 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이제 간음을 해갖고 가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났어요. 매일같이 이제 뭐 루처 목사님이 친구라니까 뭐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긴가 매일같이 울었지만 그렇게 우는 게 그를 과거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 그 망가진 그런 삶을 볼 때마다 아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슬피 울며 사는 그런 삶이 계속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루처 목사님이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차를 이제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악몽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가정을 다 잃고 이렇게 돼서 정말 수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예, 그러다가 내 삶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데이브 보이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불렀던 그 찬송가를 이제 틀어줬어요. 데이브 보이어의 보이어는 B-O-Y-E-R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 데이브 보이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가수였어요.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아이들이 다 떠나게 되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고 근데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프랭크 시나스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러 다니고 이런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 형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형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갖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 회심을 한 이후에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성가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유명한 그러한 그 가수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러 대통령 앞에도 나가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여러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뭐냐? 예, 갈보리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영어로는 Calvary covers it all. 예, 갈보리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라는 그런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 찬송가 때문에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과거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간증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가 이제 좀 이따 이제 한번 볼 텐데 이 보이어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수치, 과거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모두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셨다. 예, 지금 이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잠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가면은 잭슨빌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이분이 Because if I had one song to sing, and only one, it would be this one. Calvary covers it all.
갈보리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All my past,
내 모든 과거,
with its sin,
그 안에 들어있는 죄,
shame,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수치, 더러움,
all my guilt,
내 모든 죄책감,
despair,
despair, 절망감.
Jesus took on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지고 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마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아요. 죽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That awful abuse I gave to my wife.
극도로 학대하기도 하고.
Those awful degenerate nights.
또 밤에 나쁜 짓을 하던 그 많은 밤들.
The message always comes back.
이런 거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s Son, has cleansed me from all sin.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It's the message that comes daily to my heart. Ho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갈보리에서 이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모든 죄와 그 많은 수치가
Jesus Christ has taken them.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Calvary covers.
갈보리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아픔을 다 덮어줍니다.
My guilt, my despair.
내 절망감.
Jesus.
예수님께서.
Jesus.
예수님께서
took on him there.
거기에서 다 지셨습니다.
Calvary covers it all.
갈보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아픔, 과거를 덮습니다. 멋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노래를 이제 한번 부를 겁니다. 작사 이렇게 다 해갖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 죄책감, 아픈 과거, 그렇죠? 나로 인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도 있고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갈보리 십자가의 저주와 치욕을 내가 멸시하지 않았냐? 별거 아닌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냐? 내가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과거, 수치, 아픔, 죄악의 모든 죄의 이런 모든 죄책감 이 모든 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개개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쓴소리와 함께 좋은 충고와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개개인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형제님들의 도움을 받고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고 목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충만하게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도리예요. 상처받은 양심, 감정의 치유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그걸 수긍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죠?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사랑침례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이 목사나 사모나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나 지역인도나 이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 모든 것을 덮는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아버지 과거의 모든 거 아버지 앞에 두고 갑니다. 이제는 두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발자국을 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